VOA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어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아랍지역 일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제거될 때까지 일시적인 휴전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함단 대변인은 하마스의 영구적인 휴전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포괄적인 철수, 실질적인 인질과 죄수 교환을 보장하는 어떤 제안에도 긍정적으로 거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현재 누적 사망자가 3만 8천 명이며 이들이 대부분 여성과 아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 측은 하마스 측 사망자가 약 3만 명이며 이 중 상당수는 하마스 대원이란 입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동부 자포리자 외곽 마을에 미사일을 발사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드리 콘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어제 빌리안니스크 마을에 두 발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사일은 마을의 기반시설과 상점, 주거용 건물을 타격했으며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해 이들 건물에서 불을 끄고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리 도시와 지역사회는 이러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공격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자국 미사일이 무기와 군사장비를 하역하는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을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의 첫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공보문에서 프리덤 엣지가 미한일 삼각 군사블록의 조직화, 체계화, 실물화의 산물이라는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다영역에서 합동 군사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은 미한일 관계가 아시아판 나토의 채모를 완전히 갖췄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한국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2024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유로 2024에서 독일과 스위스가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국인 독일은 어제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덴마크와의 16강전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독일은 후반 8분 페널티킥에 성공하고 이어 15분 뒤 자말 무시알이 골을 넣으면서 덴마크를 눌렀습니다. 같은 날 열린 또 다른 16강전 경기는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맞붙었습니다. 스위스는 레모 프로일러와 루벤 바르가스가 각각 전반 37분과 후반 1분에 골을 넣으며 이탈리아를 2-0으로 꺾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유로 2020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엔 16강전에서 일찌감치 짐을 싸게 됐습니다. 총 24개 팀이 참가한 유로 2024는 이제 6개의 16강전 경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잉글랜드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스페인과 그루지아가 각각 8강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필리핀 남부의 폭죽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폭발은 어제 민다나오섬 잠보앙가시의 폭죽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창고가 있던 지대에는 큰 구덩이가 파였고 주변 주택 등에는 건물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12도에서 22도, 최고 21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함재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통일부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연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연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문제로 한국과 러시아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5일 대구에서 열린 한국전쟁 74주년 행사에서 북러 조약 체결을 비판한 연설 들어보시죠.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내용상으로 보면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 회담에서 북러 양국이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평가 그리고 우려를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합의 이후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에 대해서 강한 우려와 함께 반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한 조약으로 인해서 상호 군사 협력이 이 한러 관계에서의 레드 라인을 거의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강한 경고를 보낸 것이고요. 이와 함께 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중에 그 하나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겁니다. 물론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최고 통치권자 차원에서 이 상대방을 향해서 날선 비판 그리고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실무진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이 한러 관계에 상황 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현재 러시아는 비우호국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수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한국과 러시아는 북러 조약 이후 매일같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그동안 양측이 어떤 메시지와 경고를 주고받았는지 최영기 기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러시아의 경고 발언은 지난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은 양국 군사동맹 관계를 약 28년 만에 복원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북러가 이런 조약을 체결하자 한국 정부는 즉각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20일 그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 그러니까 식량이나 무슨 인도적 지원 이런 거 만을 해왔는데 그런 입장을 바꿔서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그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이제 최초로 밝혔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같은 날입니다. 당시 그 푸틴 대통령은 그 북한과 베트남 순방을 이제 거의 마치고 베트남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살상 무기를 그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주면 상응하는 결정을 내리실 거고 이것은 한국에게 대단히 나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한국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그 KBS에 출연을 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정밀 무기를 준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는 러시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제 6.25 기념식에서 북러 조약에 대해서 시대 착오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강력히 비난을 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26일 날 그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치명적 결과를 맞을 것이다 이런 그 경고를 했고요. 이어서 러시아 외교부의 그 루텐코 그 외교차관이 이도훈 모스크바 주재 그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한국 정부는 그 대결적인 정책 노선을 그 재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는 그 러시아 그 또 다른 외교차관이 비우호국 한국도 지금 비우호국으로 돼 있는 네, 비호국과는 그 외교 관계를 격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경고와 촉구 이런 것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제의 핵심은 앞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ICBM과 잠수함, 전투기 같은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느냐 여부인데 윤국한 기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미리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과 러시아 모두 그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러시아에 대한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정밀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태 아닙니까?
네.
게다가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그런 무기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한국 정부 당국에 그런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이 북한도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미 이런 말씀하신 ICBM이나 잠수함 이런 초정밀 무기와 장비들의 말하자면 지원을 바라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목할 점은 한국과 러시아 모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인데요. 다음 달에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옵서버로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회의에서 이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등 지원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요구나 요청이 서방국들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토 사무총장이 이미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쟁 수행에 절실히 필요한 이 포탄 등을 북한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첨단 군사장비나 무기 제공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의 이런 그 추가적인 살상 무기 또는 첨단 무기 지원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인데 북러 조약 이거 앞으로 계속 큰 문제가 될까요?
네, 북러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그 이거에 둘러싸고 이제 그 외부에서는 다소 상반된 그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약 4조에 자동군사 개입 조약 등 그 거의 뭐 군사 동맹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군사협력, 외교안보 이런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그 신중하게 심각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다른 것은 그런 내용과 조약이 체결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그런 내용이 그 채택된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각자 그 헌법과 국내법에 따라서 그 자동 개입 이것을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보 조항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침공을 받아서 즉각 좀 개입해 달라 이렇게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좀 두고 봐야겠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전쟁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한테 이제 무기를 주느냐 이것이 이제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전쟁하고 정신이 없는 나라가 북한에게 자신들도 필요한 그 전투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를 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이 체결된 것도 문제고. 이것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그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2년 이상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북한보다는 한국이 더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제력, 투자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상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상황을 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따른 그런 후속 여파로 한국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예, 사실 그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것은 단순히 이번 그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그리고 군사협력 강화 합의에 따른 것만 아닙니다. 이 그동안에 꾸준히 이 북한 내부에서 사실 한국을 겨냥한 그 선제 핵 사용 주장이 나오고 또 핵무기 이것을 헌법에까지 법제화하는 등 사실상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자신들이 주장하면서 이 한국을 겨냥한 말하자면 핵 위협도 강화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마당에서 한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자체 핵 무장론 아니면은 미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요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그리고 조약 체결을 계기로 이 한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높아졌는데요. 네. 한국민의 70% 정도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최근에는 여기에 말하자면 부응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당대표 선출을 앞둔 집권 여당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갈 경우에는 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이상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이 핵무장을 위해서는 사실 국제사회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로부터 탈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여러 제재 등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선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24일 워싱턴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legation.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캠벨 부장관은 한국은 자체 핵무장은 필요 없고 미국의 핵우산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서 이미 그 한미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 이렇게 대응하자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고요.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22년이죠. 2022년 5월에 한미 그 정상회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계속 확장 억제를 강화를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이 거의 완성 단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캠벨 부장관이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군사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한미 확장 억제를 계속 좀 더 구체적으로 가다듬고 강화하자.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존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눈에 띄는 건 하나는 그 이날 행사에서 그 재밌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북한을 담당했던 그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그 선임 보좌관이 있었는데요. 이 후커 보좌관이 그 얘기했던 것이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워싱턴 정부에는 또 미 의회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번 그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재배치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뭐 미국의 이제 그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면은 아마 그 확장 억제 또 전술 핵무기 재배치 이런 문제도 포함해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워싱턴 정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캠벨 부장관이 언급한 워싱턴 선언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워싱턴 선언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 대해서 강화된 핵 억제를 제공한다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서 또는 중요한 맥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 확산 금지 조약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에 대해서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핵 억제를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은 말하자면 NPT에 따른 핵무장 이런 것들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국한 기자, 이 캠벨 부장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중국이 북러 관계 강화에 대해서 일종의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캠벨 부장관의 발언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캠벨 부장관은 중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물론 더 이상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중국이 러시아와 이 대북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다. 이런 전제하에서 중국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경제적으로 서방측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또 앞으로도 경제 발전 등을 위해서 이러한 관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미국 등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이 북한과 러시아와는 입장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 이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이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중국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군사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지 않이 우려하고 있고 또 흔쾌히 동참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은 지금 러시아와 경쟁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 지금 그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북한 러시아와의 삼각 연대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나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그 부분, 중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엇갈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영기 기자, 이 미국의 전문가들 전반적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문가들마다 뭐 다 성향이 틀리고 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요. 평가가 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뭉뚱그려서 보면은 북러 조약이 체결이 됐지만 너무 그렇게 그 한국과 미국이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들을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러 간의 이제 조약은 체결됐지만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제 문서로 나와 있는 거고 도대체 그럼 북러 간에 어떤 군사적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무기 교류라든가 뭐 군사 연합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기술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직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 그런 평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미 간의 결속이 훨씬 그 북러 관계보다 강하다. 주한미군이 그 2만 8천 명이나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반면에 북러 간에는 문서는 지금 덜렁 서명은 됐지만 이런 구체적인 일을 담보하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러 관계보다 한미 동맹이 훨씬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확장 억제 또 북한에 대한 억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들 그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2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6일 오전 5시 30분쯤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실패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그러자 북한 미사일 총국은 담화를 내고 미사일 시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거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예, 사실 전문가들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북한과 한국 모두 이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번 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군은 이 북한이 그 발사 징후가 포착된 순간부터 이것이 이제 줄곧 자세하게 이것을 말하자면 감시, 모니터링한 상황들을 언론에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발사의 전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서 북한의 시험 발사가 실패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반면에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공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그 실제 성패 여부가 좀 다시 좀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할 것은 사실 북한이 근래 들어서 이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 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에 실패하면 그동안 그 과거와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인정하고 문제점들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군사 정찰 위성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을 때나 이 고체연료 기반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 때 이때도 관영 매체를 통해서 곧바로 실패한 사실을 공개하고 추후 재시험 또는 재발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북한이 이제 지난 5년 동안 국방 현대화 계획을 실행해 나가면서 이런 그 실패가 이게 말하자면 미사일 개량이든 새로운 신형 무기 개발 등에서의 실패가 별 부담이 아니고 오히려 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담화를 보면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최원기 기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좀 북한 당국이 중국식 표현을 써서 좀 표현이 어렵게 들리는데요.
네.
개별 기동 전투부 분리라는 것은 한국에서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아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입니다. 이건 역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 ICBM이 이제 고도화 좀 정밀화되면은 한 개의 미사일에 그 하나의 핵탄두만 탑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탄두를 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처음에 만든 ICBM은 하나의 핵폭탄만 탑재했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중에 그 실전 배치한 미니트맨 3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ICBM에 여러 개의 그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개의 ICBM을 갖고도 적국의 그 여러 도시를 그 파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효율적인 그 무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ICBM 분리가 가능한 ICBM을 쏘게 되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거기서 탄두가 뭐 세 개면 세 개, 네 개면 네 개 분리됐다가 각각 개별 목표로 향해서 가서 타격을 하는 이런 것인데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북한이 이걸 할 수 있을지 외부에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요즘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아직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국한 기자, 북한이 극초음속 예.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 미국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료를 보면 미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 시험 발사에 성공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이것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이란도 그 근래에 들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 북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2021년 9월에 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처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화성 8형으로 명명한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화성 8형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과는 이 성능과 기능 면에서 크게 떨어진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 극초음속의 미사일,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미사일은,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다 초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활강의 문제입니다. 일반 미사일과는 달리 최고 정점에 달한 다음에 낙하할 때 활강을 하면서 또 변칙, 말하자면 비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그 요격,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요. 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7차 살포를 했는데 앞서 한국의 탈북단체가 북한에 풍선을 보냈나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이제 말씀대로 7차례 보내면서 그 한국의 탈북민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전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면 예외 없이 여기에 상응해서 오물풍선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그 7차 살포와 관련해서는 지난 20일 그 한국의 탈북민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발송했다고 발표한 데 대응해서 살포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7차례 이상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예전하고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28일부터 7차례에 걸쳐서 수백 개의 그 오물풍선을 한국에 보냈는데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한 3차부터 보면은 그 전에 1차, 2차까지는 말 그대로 그 오물풍선 방송에서 이런 말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무슨 비료, 똥, 오줌 이런 것을 섞어서 저 그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3차부터는 똥과 오줌 이런 것은 없고 대부분 종이, 폐비닐, 못 쓰는 쓰레기 이런 것을 보낸 것이 하나의 그 변화라면 변화다 이렇게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26일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가 7년 만에 해상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윤국한 기자, 이것도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한국 정부가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그런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9.19 남북군사합의라는 게 이제 남북한의 경계지대, 비무장지대라든지 적경지대 또 북방한계선 이런 지역에서 이제 군사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인데요. 이 군사합의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데 따라서 한국의 해병대가 7년 만에 말씀하신 대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스펠트함이 22일 부산에 입항을 했습니다. 미한일 군사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건가요? 최영기 기자.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그 22일 날 부산에 입항을 했고요. 이어서 그 27일부터 벌써 그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루즈벨트 항공모함이 27일에서 29일까지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해군 그리고 한국 해군 그리고 일본과 함께 프리덤 엣지라는 이름의 그 훈련을 했는데 이것은 그 해상, 수중, 공중은 물론이고 사이버 영역까지 그 훈련하는 굉장히 다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그 한국 군답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통일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 26일 2023 국제종교 자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종교 자유 탄압 상황에 변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처형과 고문, 체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던 곳인데 어쩌다 이렇게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됐을까요?
예, 사실 그 평양은 북한 당국은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뿐만 아니라 인권 탄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인권 상황은 유엔의 발표를 인용하자면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요. 상황은 시간이 가도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 일각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이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수령 일당주의 독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김씨 일가의 통치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종교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압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또한 이 북한과 같은 수령 체제에서 유일한 게 지도자 한 명만이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든 어떤 것이든 신을 추앙하면서 숭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종교를 갖는 것은 금지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입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1411건의 종교 탄압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여전히 있는 걸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네. 북한의 기독교가 거의 말살됐다 이런 입장이 많았는데 지난 한 10년, 20년간 꾸준히 탈북자가 늘면서 조금 조금씩 실태가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인권 보고서에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몇만 명의 그 종교 혐의로 사람들이 갇혀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지난해 나온 그 통일부 보고서를 보면 2017년에 그 한경도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다가 12명이 처벌됐다 이런 게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지하교인 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와 규모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과거 그 로마 시대처럼 지하로 들어가서 은밀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한편 한국통일부는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를 했는데요. 윤국한 기자, 이 보고서에 예. 따르면 북한 당국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남한 노래와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처형하는 사례가 얼마나 일반화돼 있고 광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통일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탈북한 남성의 그 말하자면 증언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런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황해남도의 광산에서 공개 처형을 목격한 지난해 탈북 남성이 그 당시에 재판관이 한 말을 들었다면서 소개한 내용은 괴뢰눈들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다. 처형된 주민들이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주민의 탈북민의 증언이 상당히 말하자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북한 인권 보고서에 포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남북한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 자유 보고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 통일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소식의 배경과 의미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환,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미국에 사는 남북 간 출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인 남북통합문화센터가 최근에 개관 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북한 출신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사례도 발표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남북 통합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통합문화포럼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힐링도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일단 고령토, 중토, 백토, 빅민토, 왕옥전토 이러한 특들이 잘 배합을 이루어가지고
탈북민 이상철 도예 작가가 북한 활용도자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활용도예의 맥, 여기서 있다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그리고 사례 발표와 종합 토론까지 남북 출신의 전문가와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남북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자세한 얘기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체험팀의 박근희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올해 2024 통합문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남북통합의 새로운 장 문화예술로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한 포럼입니다. 이제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기조강연과 세션 발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조강연 같은 경우에는 자유인권 가치의 문화가 이끄는 남북통합이라고 해서 성균관대학교 이숙종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기조강연이라고 하면 크게 포럼의 키노트 스피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럼의 이제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라는 부분을 자유와 인권 가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기조 강연을 이제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기조 강연 이후에 진행된 세션에서는 문화 예술로 여는 남북 통합의 장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세션은 크게 학술 주제 발표와 탈북 문화예술인의 사례 발표가 있는데요. 주제 발표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문화예술에 접목했을 때 어떤지 그 실제 사례를 탈북 문화예술인으로부터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성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탈북 문화예술인은 두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분은 이제 이상철 도예가님이십니다. 이상철 도예가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미 도예를 하시다가 남한에 와서는 생업을 하시느라 한동안 이제 도예를 손에 못 잡으셨었죠. 그러다가 이제 전년도부터 통일백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시면서 다시 도자기를 하고 계신데요. 도예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지켜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반쪽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철 도예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관람객들과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또 다른 탈북 문화 예술인으로는 탈북민 김규민 영화 감독이 자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마음을 움직이는 영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쳤고요. 김 감독의 이야기를 통해 박근희 연구원은 앞으로도 문화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규민 감독님은 북한인권 영화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주제를 문화예술의 힘으로 보여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탈북민 분들께서 어떻게 자신이 가진 스토리를 대중에게 문화의 힘으로 설파하고 보여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민 감독님께서는 북한 인권 관련된 영화를 여러 나라에서 상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영회 도중에 서양인 분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이게 정말 실제 스토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규민 감독님께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하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정말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희 연구원은 자신이 겪지 않은 일을 내 일처럼 아파하고 또 공감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의 힘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정말 자신의 일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포럼에 참여한 관람객들에게는 현재 문화예술의 현장에 탈북 예술인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길 바랬고요. 앞으로도 탈북 예술인들이 더 많이 발굴돼 그들과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 김기민 영화감독은 이날 어떤 이야기를 준비했을까요? 그 얘기 함께 들어봅니다.
남북 통합을 위해서 문화예술의 어떤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육소라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남북 통합도 그렇지만은 남북 통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현 시대에는 이제 문화예술이 가장 최선 선량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제 문화예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례 발표를 맡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중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만들었던 영화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건 뭐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작품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럼 공개 처형되면서도 보고 있잖아요. 한국 드라마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북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싶어 할까? 목숨 걸고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목숨 걸 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 콘텐츠와 영화의 힘을 강조한 김 감독은 앞으로도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한 영화 제작에 몰두하겠다고 전했고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도 어둡고 우울하기만 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희망차고 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로 대중에게 다가서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한 편의 영화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감동을 줬고 엄청난 위력을 가졌고 힘을 가진 게 영화와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통일을 이루는 데서 영화가 가장 최선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이. 일단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최소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로가 화합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두 청년이 만날 때도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반드시 깨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온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데 아무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만난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만남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북한의 청년들은 북한의 청년들과 북한의 주민들은 목숨 걸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면은 나중에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 알게 하는 작업 그거를 영화를 통해서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회령 도자기의 맥을 잇고 싶다는 이상철 도예가는 북한의 도자 문화를 알려 도예를 통한 남북 통합 문화를 이루고 싶다고 말합니다.
도자기에도 예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자기 그릇 하나하나에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청자, 미소백자, 조선백자 이런 백자, 청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왔잖아요. 근데 북한도 옛날 문화는 똑같아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똑같은 역사였고 옛날 문화는 다 같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은 제 작품들 놓고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꽃과 새, 동물 뭐 이런 쪽으로 역사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보면은 남북이 다 통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도 똑같은 문화다. 이제 그거를 보므로 해서 남한 사람도 아, 이게 남북한이 별다른 건 없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거는 6.25 때 이후부터 갈라져 살았으니까 그 이후 문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 문화는 탈북민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음악, 영화는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근데 도자 문화는 시작인 거예요. 음악이나 영화처럼 도자 문화도 같이 화합이 된 그런 도자 문화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남북한 도자기 합치면은 그 어떤 또 다른 진귀한 도자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날 포럼의 관계자는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문화예술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소통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포럼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소감은 어떤지 그 이야기 끝으로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문화하면 너무 예술 쪽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지리 같은 거, 역사, 우리의 생활 문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북한에 대한 것을 남한 사람들이 너무 모르잖아요. 정치적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북한의 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팩트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남북 주민이 같이 하는 것도 좋은데 남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지식인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동원을 해서 영향을 펼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불러서 그렇게 파급 효과를 좀 미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각 교수님들의 강연하고 이제 사례 발표를 통해서 북한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서로 문화예술이 통합이 된 과정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례 발표 때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남한 문화를 접할 때 목숨을 걸고 문화를 계속 접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ce, suggest, recommend 같은 동사들의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is sentence and decide if you think the sentence structure is correct.
문장을 듣고 이 문장 구조가 올바른지 판단해 보세요.
Our lawyers advised that we should not give interviews.
우리 변호사는 우리가 그 인터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권유했습니다.
So, what did you decide?
어떤 판단을 내리셨습니까?
The answer is the sentence is not correct.
대답은 이 문장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The verbs advise, suggest, and recommend already indicate that someone should do something.
Advise, suggest, recommend 이 단어들은 이미 누군가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So, use of the modal verb should after them makes their meaning redundant.
법조동사 should는 이미 뭐뭐 해야 한다는 충고, 조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dvise, suggest, recommend 뒤에 should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되는 것입니다.
Now let's talk about sentence patterns these verbs have in common.
이제 이들 동사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these examples and pay attention for the noun phrases that follow the verbs.
예문을 듣고 이들 동사 뒤에 명사구가 따르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My doctor advises 30 minutes of cardio per day.
내 의사는 하루에 30분씩 유산소 운동, 심장 강화 운동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advice 뒤에 30 minutes of cardio라는 명사구가 오고 있습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in town?
이 마을에 좋은 식당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a good restaurant이라는 명사구가 뒤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명사도 이런 좋은 동사들의 뒤에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예문들을 듣고 각 동사 뒤에 동명사가 따라오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We recommend visiting the museums on weekdays.
우리는 주중에 박물관을 방문하라고 권유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recommend 뒤에 동명사 visiting이 사용됐습니다.
Advise, recommend, sugges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이 시간에는 조언을 할 때 사용하는 advice, suggest, recommend가 사용된 일반적인 문장 유형 살펴봤습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